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함께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2년 전인 2002년 10월 2일부터 메릴랜드의 그 위튼이라고 하는 한 동네의 가게 앞에서 어떤 한 남자가, 55세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한 20일 동안 한 10명가량의 사람이 잔디를 깎다가 아니면은 주유소에서 가스를 엿다가 혹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혹은 길을 걷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주로 메릴랜드와 그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두 주에 걸쳐 있는 그495 벨트웨이라고 있거든요. 프리웨이인데 495 벨트웨이 이름을 붙여서 벨트웨이 스나이퍼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건이. 결국은 한 10월 24일, 정확하게 한 22일이죠. 10월 24일에 두 범인이 잡히면서 사건은 끝이 났지만은 그 당시에 워싱턴 DC랑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스나이퍼의 저격수의 총탄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요, 그 개인적인 미움이나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혹은 강도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범인들은 그냥 무작위로 시간과 장소 혹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벌인 일이에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냥 게스테이션의 게스였던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을 총으로 저격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무작위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더더욱 그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 베이에서 벌어진다고 상상을 하면, 그리고 내가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스나이퍼의 타겟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뭐 그렇게 굉장히 선한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사고를 당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나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과 비슷하게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가끔 휴가도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믿음에 있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가 혹여나 저격수의 총에 맞는다면. 예, 저격수의 총에 맞는다면 갑자기 총알이 내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그 총알은 진짜 총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실직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춘기 자녀가 컸는데 사춘기 자녀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총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병이나 혹은 또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파산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총알이 날아올까? 여러분,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내가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결과를 접하고 작년에 아내와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아내와 나누기도 했는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왜 우리라고 예외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이 반갑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잘 치료받고 낫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예, 최소한도 뭐 이것도 아내와 나누긴 한 것이긴 하지만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암이 재발했다는 결과를 앞에 두고 제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작년처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처럼 왜 우리라고 예외일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 그냥 이거를 잘, 뭐 잘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잘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마음은 이제 더는 더 이상 저는 갖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올해는 더 받아들이기보다는 올해는 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아내를 꼭 완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그 간절한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 그러는데 다른 마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아내가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는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렇게 설교문에도 썼지만은 뭔가 이렇게 명치 끝이, 제 명치 끝이 되게 가늘게 늘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치 끝이 가늘게 떨린다 하면은 어떤 기대나 흥분되는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저에게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건 솔직히 불안과 근심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다른 마음 한 구석에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근심, 명치 끝이 흔들리는 마음이 되게 오래 갔는데 그것을 없어지기를, 그것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불쑥불쑥 그 마음이 지금도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론 그리고 제가 당사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고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알고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준비 없이 고통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디펜딩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것을 받아들이고 뭐 그냥 변증하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펜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증이 있겠지만,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변증이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변증은 어떤 경우에는 그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말하고 대답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프로브하는 거죠. 확증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시리즈의 설교를 욥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무서운 책입니다. 예, 욥기는 무서운 책이에요. 왜 욥기가 무서운 책이냐면은요, 욥의 이야기가 언제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고 없이 언제든 총알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그것을 대비했느냐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준비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선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조금 떨어졌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1장만 봐도 오히려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실수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욥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보통 하루가 아닙니다. 욥의 인생의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만큼 중요한 그러한 하루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습니다. 그 일이 전적으로 사탄의 일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벌인 일인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디펜딩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욥의 삶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변증의 주제이기 이전에 고통이라는 것은 현실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하루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하루는 욥의 삶의 또 다른 하루로 이어집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예. 다급하게 말한 내용은 뭡니까? 그냥 그 내용은 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의 소유인 양떼를 잃어버렸고 목동들은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습니다. 낙타떼를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다른 종들은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직 가장 최악은 오지 않았어요. 그 최악은 뭐냐? 그의 아들 딸들이 강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물론 상상하기도 싫죠. 벨트웨이 스나이퍼 사건이 2002년에 벌어지고 나서 딱 10년이 지나서 2012년에 커네티컷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20명의 어린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교직원이 죽었습니다. 20명이 죽었어요. 예.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의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욥과 같은 심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것과 아침에 엄마 아빠에게 빠이하고 학교에 간 애들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앞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요구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을 요구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닥친 숙명이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닥친 운명이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보자라고 숙명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숙명을 넘어서자, 운명을 넘어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통은 집착인데 이 집착을 끊어내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요. 고통당한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집착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다 업보래요. 예, 네가 그전에 그전생에서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업보 때문에 생긴 일이니 고통도 정당하다 그래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다 네가 쌓은 업보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대답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네가 이 업보가 있었는지 그런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그냥 재수 없이 내가 그냥 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리처드 도킨스의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운이죠. 그냥 unfortunate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욥에게, 우리에게 욥과 같은 사건이, 아니면 우리에게 샌디훅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아 그냥 오늘 똥발 받네, 우리 불운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요, 고통은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현실이에요. 이 고통은 현실인데 이 고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압도적일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냥 이겨내보자고 해도, 숙명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로 노력으로 넘어가 보자고 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을 만큼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예. 기독교에서 고통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고통은 우연히 생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고통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다시 고통을 줍니다. 자식들, 재산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니까는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합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죠.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악성 종기가 나서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바로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사이에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항암을 하는 제 아내의 육신적인 고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최근에 제 친구 아내는 고등학교 때 백혈병을 앓고 겨우 살아났는데 최근에 다시 뇌종양이 생겨서 그것을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남편을 돕는 1년 반째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뉴멕시코의 어떤 사모님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전해 받으면서 기도하지만 저는 그 사모님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품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이 착하고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이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2장 9절에 욥의 아내처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다.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공평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쉽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멀리 계셔. 내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득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입술을 빌어서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단 말이오. 예. 이건 뭐 욥이, 물론 욥이 대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자, 우리를 설득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설득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예,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쭉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예, 리처드 도킨스의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거기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나에게 닥친 불운이야.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처드 도킨스의 말도 실제로 고통 가운데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점에 있는 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다 고통이 있죠. 혹은 앞으로 당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서 계세요. 돌무덤이 그 당시에는 무덤이었잖아요.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서 계시면서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고통스럽게 무엇인가 고생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거기서 비통하게 느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는 단어예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당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나사로 가족들의 죽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보면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너희가 그냥 내 뜻을 알겠지,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엇인가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눈먼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사로에게도, 눈먼 사람에게도 어떤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배우자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고통에 대해서,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미래에 겪게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드러내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감히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포함한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증도 아니고 이것은 체념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게 될 확증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